이사야서 40장 우리가 그 끝부분을 5절 같이 읽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반전이 깃들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기초해서 영화가 하나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981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불의 전차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이 영화는 소위 큰 흥행을 했습니다. 대박이 난 거죠. 그리고 그 해에 아카데미상 5개를 받았는데 그중에 당연히 작품상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924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영국 대표 선수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100m 경기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당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당연히 금메달이 예상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에릭 리들이 선교사의 아들이고 선교사 지망으로 영국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올림픽에 선수로 참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예선전이 주일에 걸려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금메달이 거의 확실히 되는 경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국 체육회가 이 사람을 강제로라도 내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끝까지 거절을 하고요. 대신 중재안으로 400m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놀랍게도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내는 거죠. 주일 예선전에 나가기 전 대신에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영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다. 장정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피곤해서 쓰러지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이 메시지가 에릭 리드라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가 갖춰야 될 반전을 다 갖추고 있는 스토리고 또 실화였기 때문에 그만큼 감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반전에 비할 바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침울한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시작이 4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정점에 아마 이르는 내용일 것입니다.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말입니다. 야곱의 이 밧담 아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훗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룬 그 백성인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27절은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기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사야의 말 속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우리들이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 남쪽 유대는 하나님의 경계와 그리고 이사야를 통한 권면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패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암흑의 시대를 내다보는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궁의 귀족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선지자는 아니었으나 그가 인간적으로 소망을 걸었던 왕이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마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이스라엘의 뛰어난 임금 몇을 꼽으면 우시아라는 임금이 꼽힙니다. 그는 다윗 왕 이후에 최대의 영토와 최대의 군사력과 최대의 경제력을 구축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에 직접 나서서 금지되어 있는 향불을 피는 향로를 들고 그 앞길을 막는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문둥병이 나서 그 길로 폐위되고 결국에 회복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이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시아에게서 비전을 보았던 젊은 청년이 민족 중흥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소망을 걸었던 왕이 갑자기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 맞고 보좌가 비어있는 가운데 암담한 마음을 품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정작 거기서는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받은 소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즐겁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대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지자의 마음은 평생 무거웠을 것입니다. 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마 27절은 그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의 원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실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의 아픈 마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호소하듯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놨으니까 아마 그 구절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같이 양육했는데 나를 그들이 거역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결국 깨우치지 못한다. 안타까운 주님의 호소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가슴 아픈 구절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호를 여기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몇 절을 더 내려가면 1장 11절에 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함께 혹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흉내를 내볼까 싶은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니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의 마음이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호소이자 어떤 면에 경고이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8절에 이르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하는 이제 초청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사야서가 66장에 건너가면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백성들의 죄악을 결국에 사하시고 이들을 다시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66장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끝자락에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큰 신앙적 반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 우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장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하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66장 20절에 예배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6장 2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나의 모든 문 아래에 나의 성산에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아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예외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온전히 새롭게 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안타깝고 힘들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는 신명기 약속하신 복과 번영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고치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사야서 전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40장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본격적으로 임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위대한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사야는 66장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상당히 준엄한 말씀들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읽을 때 마음속에 많은 경계를 받게 되는데 40장부터는 톤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40장을 전후로 해서 앞에 이사야를 그리고 뒤에 이사야를 전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1서, 2서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자체가 이 두 가지 사상을 함께로 묶는 이 첫마디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로 40장을 시작하는 그런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아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사야에게 주셨던 메시지 같은 준엄한 메시지로 오늘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리고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큰 축복과 양육에도 불구하고 정말 1절에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도리 가운데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근심되는 한탄스러운 목소리를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이사야와 같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하지만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3.1교회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 같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전마 못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들을 낙심하게 할 때 마치 우리가 오늘 2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큰 틀에서 한국 교회 또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을 떠나더라도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때때로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마치 이사야가 이 40장 2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내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아마 그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앙망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경계의 목소리를 발하시지만 또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그 40장 28절부터 주어집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 한동안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큰 목회자들도 실패를 하는 일들을 요즘 자주 듣습니다. 제 주변에도 심지어는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실패를 하고 또 연약해진 모습들의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심하게 힘들어지곤 합니다. 회복을 하자는 일이 중요한 이 한국교회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더욱 필요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일이 부디 하루바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과 철저히 무능한 인간이 대조되는 이런 이 이야기가 이 27절,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피곤한 심령이고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그리고 곤비하여 장정인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렇게 이 30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세상이 보고 특별히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그리고 이단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득한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비록 쓰러지긴 했으나 여호와께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신실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라도 어려움을 주시는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독수리 이야기를 제가 한 군데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린 새끼를 키울 때 짐승들을 잡아서 살은 찢어서 새끼들을 먹이지만 그 잡아온 짐승들의 털이나 깃털들은 잘 이 부리로 다져서 그 이 알을 낳은 둥지를 잘 감싼대요. 그래서 그 보온도 하고 그 안에 새끼가 태어나면 가지나 거기에 있는 다른 이물질에 찔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서 잘 키우다가 새끼가 이제 날라야 하고 둥지를 떠나야 될 때가 되면 그 모든 이 털들을 가죽들을 그리고 깃털들을 발톱으로 긁어서 다 밖으로 내보낸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포근했던 둥지가 여기저기 좀 불편해지고 가시가 있는 곳에는 새끼들이 찔리기도 하니까 결국 새끼들이 가상자리로 나와서 이 어미가 날개짓을 하면 따라서 날개짓을 하면서 둥지를 떠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과거 같지 않게 평온하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만큼 하셔서 이제는 좀 성숙으로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이제 날개를 치면서 둥지를 떠나도록.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안락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떠나 좀 도전적인 한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나아가도록 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품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보면서 힘을 얻을 말씀이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의 내용은 삼줄을 가닥가닥 여러 겹 겹쳐서 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줄을 여러 가닥 겹쳐서 꼰다는 말과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말의 그 의미가 통하는 것은 아마 한 겹이 아니고 3겹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줄을 꼬아서 거기서 그 줄에 단단하게 매달려서 절벽도 오르고 또는 깊은 골짜기도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든든한 것이 생긴다는 어의가 아마 그 줄을 꼰다는 말에서 앙망하고 기다리고 믿음을 갖는다 그런 말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 생활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 자신을 믿음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아무리 젊고 한때는 능력이 있던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변치 않고 우리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는 가운데 의지하고 어려움도 뛰어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전편을 훑어봐도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인간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우시아의 죽음에 실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명 그리고 소망을 발견했던 이사야처럼 이 앙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독수리가 혹시 나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몸무게가 한 10kg쯤 되는 그런 무거운 새인데도 아주 높이 날 때는 거의 8,000km 이상 고공을 아주 높이 날아오르곤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외국에 살 때 커다란 호숫가에서 백조들이 나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백조도 거의 몸무게가 한 10kg 이상 되기도 합니다. 이런 커다란 새들이 나르는 것을 보면요, 꼭 비행기가 나르는 것 비슷하게 느껴져요. 멀리서 백조가 한 10마리쯤 무리를 지어서 날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근처에 오는데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헬리콥터가 눈앞에서 지나가는 것 같이 공기 진동이 얼마나 심한지요. 그 부딪히면 이게 죽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 백조가 날아오는 걸 볼 때 전혀 마음속에 무슨 큰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큰 새가 그렇게 퍼덕거리고 날아가는 걸 보니까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렇게 표현한 말은 사실 날개를 퍼덕퍼덕해서 힘겹게 올라가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실제로 날갯짓 없이도 넓게 핀 날개에 바람을 받아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퍼덕거려가면서 애써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지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도 주를 앙망하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그 힘에 엎여서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오르듯이 주를 앙망하고 나아간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힘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상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손답게 힘있게 동수리 날개 치듯이 올라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를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아주 유명한 찬양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그 찬양 그룹이었던 힐송 그룹의 리더였던 제프 벌록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라는 찬양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이었었고요. 시작은 주님 내가 주님께 가오니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첫 절이 주께 가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영어는 Lord, I come to you 이렇게 시작해요. 그 자체가 이 성경 말씀에 충실한 내용이었고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흔히 많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네, 이분이 신앙의 침체를 겪는 가운데 가정도 깨어지고 그리고 사역에서부터 손을 내려놓고 한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2002년에 복귀를 했는데 회복되어서 복귀를 하면서 이 찬양을 새롭게 깨달아서 다시 개정을 해서 찬양을 냈습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뭐가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말 그 가사를 바꿈으로써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기 전에 알지 못하던 믿음을 회복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첫째 줄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주님 내게 가오니, 그래서 주께 가오니, 내가 가오니 그렇게 시작했던 찬양을 한 줄, 그것도 한자를 딱 바꿔서 Lord, I come to you가 아니라 Lord, you come to me 그렇게 바꿉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연약해지고 힘들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원망으로 시작한 정말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또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 때도 때로 어려움을 겪어서 주님 정말 힘듭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원망에서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앙망하는 시선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참된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그 일에 기도로 또 헌신봉사로 한국교회를 일으키시는 귀한 동역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동과서 남과 복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어두운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신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배회하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회복시키시고 또 한번 저희들을 열방의 증인들로 삼는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삶으로 돌아가기 앞서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의 음성이 간절히 필요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외면하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우리들의 영적 삶의 진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하고 힘든 자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 주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하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한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에 한국교회가 부끄러움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 다시 한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